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6월 1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자, 2월의 첫날과 동시에 시작된 월요일이죠. 와, 뭔가 오늘부터 더 새롭게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자, 이번 주엔 입춘도 있고 왠지 갑자기 날씨가 확 봄이 된 건 아닌데요. 왠지 또 봄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화사한 봄을 기다리는 만물처럼 다시 한번 마음도 건강도 다짐도 다잡으면서 더 활기차게 지내는 2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통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는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 더 알찬 뉴스 시간에는요. 코로나19 시대에 더 강조되고 있는 친환경 산업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고요.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사람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4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30일 미국 국고보조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 문건에 따르면 국무부는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국 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총 4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는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단체에 최고 25만 달러를, 북한 인권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의 300만 달러까지 각각 지원하는 등 연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유엔에 납부해야 할 재정 분담금이 17만 3천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유엔 분담금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올해 회원국 정규 예산 분담금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올해 분담금이 17만 3,554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유엔 정규 예산 총 분담금 29억 5,493만 달러의 0.006%로 지난해와 같은 비율이지만 유엔의 총 분담금이 줄어듦에 따라 북한 분담금도 작년보다 11,522달러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분담률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29번째로 캄보지아, 콩고, 주바 등과 같은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헬스장,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수출이 480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4% 늘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총 수출액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2017년 9월 이후 40개월 만입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40억 5천만 달러로 3.1% 증가했습니다. 또한 무역 수지는 39억 6천만 달러로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6.4% 증가한 21억 3,400만 달러입니다. 산업부는 하루 평균 수출액, 총 수출액은 역대 1월 실적 1, 2위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군에 의해 구금됐다고 외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은 이날 집권 민주주의 민족 동맹 묘닌 대변인과의 통화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묘닌 대변인은 AFP 통신에 수치 국가 고문과 윈민 대통령이 수도인 네피도에서 군에 의해 구금됐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때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선임한 5명의 변호인이 모두 사임했다고 CNN 방송이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퇴임 뒤 탄핵 심판에 회부하는 것의 법률적 타당성을 따지는 데 집중하고자 했지만 트럼프는 대선 사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 사퇴 이후 새롭게 트럼프의 탄핵 심판 대응을 맡겠다고 나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없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제13차 전당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3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응우옌 푸종 서기장을 임기 5년인 차기 서기장으로 재선출했다고 베트남 뉴스통신이 전했습니다. 쫑 서기장은 2016년에 이어 3연임에 성공해 베트남전이 끝난 1975년 이후 최장수 서기장으로 등극했습니다. 쫑 서기장은 2018년 쩐다이꽝 당시 국가주석이 별세하자 주석직을 함께 맡아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전 주석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빅4 가운데 두 가지 직책을 겸직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이 외화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자금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 당국이 석탄 수출과 해외 노동자 파견 사업을 단기간에 대규모 당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외화벌이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사안이란 점에서 실제 시행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유엔 대북 제재에 따르면요. 해외 체류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게 되어 있고 또 신규 파견도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르면요.
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당시 시점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하지만 북한 당국이 코로나 사태 등을 이유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체류 중인 자국 노동자들을 송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신규 인원까지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래요?
네, 북한 당국은 바이러스 유입의 위험성 때문에 해외에 체류 중인 자국민이나 외국인이 북한으로 입국하는 걸 지금까지 철저히 통제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내국인이 해외로 나가는 건 상대적으로 감염 위협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서
네.
해외 노동자 파견 카드를 고안해낸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개인이 해외에 나가면 뭐 바이러스가 들어올 염려는 없으니까요.
예, 소식통은 네. 단기간에 외화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노무자 파견이라면서 출국이 용이해지면 곧바로 파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와 모종의 합의가 끝난 후 파견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입국 절차와 관련한 문제도 이미 해결한 상태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뭐 이런 방침에 따라서 최근 정말 북한에서는요 노동자 모집 사업이 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북한 당국은 러시아의 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한 모집 사업을 지난달 초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약 1만 명의 노동자를 러시아에 파견할 목적으로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지원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규모도 꽤 크네요.
네, 지원자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요. 평양시에서 자원자가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뒤로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강원도 순이었는데 자강도는 기밀 유지에 민감한 군수 공업지대가 대부분이어서 처음부터 모집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유엔 대북 제재를 좀 노골적으로 어기겠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폭풍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석탄 수출도 제재 대상이잖아요. 이 역시도 재개하겠다는 건가요?
네, 사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도 계속 중국에 석탄을 밀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북한의 내부 소식통은 남포를 통한 석탄 수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석탄 수출이 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안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 측의 석탄 수요가 많아져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중국이 호주와의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이후에 부족분을 일부 북한산 석탄으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경제 봉쇄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외화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중앙당에서 굉장히 큰 고심 중이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코로나 와중에 이 외화 확보 문제가 이렇게 좀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8차 당대회 직후에 최저치로 하락했던 북한의 환율이
네.
무역 기대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로 밀수가 시작이 됐고 상반기 내에 국경 봉쇄가 해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북한의 환율이 1달러당 평양 7,300원, 신우주 7,400원, 해산 7,420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2주 전과 비교할 때 평양이 20%, 신우주 25%, 해산 28%가 각각 상승한 겁니다.
네, 달러가 많이 올랐네요.
네, 위안화 환율도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예.
1위안이 북한 돈으로 평양 980원, 신우주 1000원, 해산 1080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 11일보다 지역별로 10에서 16%가량 오른 셈입니다.
네, 좀 환율의 등락폭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달러에 비해서 위안화 상승폭이 좀 낮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달러에 비해서 위안화의 하락세가 원래 크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예.
또 국경 봉쇄 이후에도 일부 북중 연선 지역에서는 위안화 사용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후에 하락세에 있던 북한 환율이 최근 급상승한 배경으로 무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내부 소식통은 평안북도에서는 2월이나 3월쯤에 무역이 시작될 것이란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린다며 이미 준비 작업에 돌입한 무역 회사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감 때문에 지금 환율이 좀 오르는 건데 북중 무역 재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포착된 게 있을까요?
네, 일부 무역기관에는 새로운 와크, 무역허가증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기관과 무역 일꾼들이 무역 재개에 대비해 달러 확보에 나서면서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군요.
네, 특히 평안북도 의주, 룡천 등에서는 이미 밀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밀수 현장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격이 이루어지는 등 국경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지만 단속 군인들과 탄탄한 거래망이 있었던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총격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밀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역시나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환율도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생활이 좀 보장되는 쪽으로 여러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환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2014년에 데뷔한 힙합 가수이자 래퍼인 BY, 2017년에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랩앤 힙합 노래 부문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선 소신 있고 실력 있는 래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뭐 무리를 일으켜서 가수 활동을 중단한 아이돌 그룹 한 멤버와 이름이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오해를 받는 이런 해프닝이기도 했었죠. 자, BY씨가 2016년에 발표한 노래 Day Day 듣고 올게요. Okay. Day Day. Welcome to my zone. One for the one for the glory. Two for the I don't know, man.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각종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환경 문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예. 친환경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부각 되게 된 계기가 코로나19죠.
네, 맞습니다. 친환경이 더 자주 얘기되는 대표적인 배경 중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이죠.
네.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잘 쓰고 해봐야 최근 1년 동안 보면은 코로나로 여러 일을 겪으면서 건강이 최우선의 목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건강과 친환경은 서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어느 나라나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와 함께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쓰레기 재활용 문제 역시 최근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최근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그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게 친환경이기도 했죠.
맞습니다.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친환경을 강조해왔기도 했고요.
네.
공식 업무에 들어가면서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재가입이었습니다. 이 협약은 각 국가가 탄소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두고 해당 기준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끔 지구 환경을 생각하자는 취지의 협약이라는 거 이미 방송에서 알려드린 바 있을 겁니다.
네, 그러셨죠.
예, 한때 이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존 전통 산업인 제조업과 관련해서 미국만 손해보는 것 같다며 탈퇴한 바 있죠.
네.
그런데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를 외쳐온 바이든 대통령이 협약에 재가입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과거 미국 정부들이 대부분 사실 친환경에 앞장을 섰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부 때 기후 협약까지 탈퇴하면서 좀 전통적인 산업인 제조업 복원에만 주력을 했었죠.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자, 다시 어쨌든 미국 정부 정책 방향이 친환경으로 선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관련 산업이 다시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예. 태양광 발전과 2차 전지 같은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수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꾸준하게 태양광 발전이나 2차 전지 산업 같은 걸 추진해 오고 있기도 하고요.
예.
또 2차 전지 산업은 실제로 지금 한국이 이 역시 세계 1등을 하는 효자 산업으로 더 부각되고 있죠.
그렇죠.
새로운 미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2035년까지 태양광 지붕 800만 개,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 터빈 6만 기 설치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네.
미국 내 최고 과학기술정책기구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취임 전부터 지명하고요.
네.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에릭 랜더라는 유전학자가 과학기술정책실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네.
이후에 이제 바이오 분야의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 현재 가장 심각한 현안이 돼버린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제, 백신 투자 등에서도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자,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가는 이 방향성은 현재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아무리 정책 기조가 바뀐다고 해도요. 사람들 마음속에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실은 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산업 육성책이나 탈원전 정책, 그린 뉴딜 정책, 탄소 배출 저감 정책 등 앞서 이 문재인 정부는
예.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지난해 진행됐던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한국 국민
네.
그 약 4천 명에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95.5%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네요.
환경 오염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80%가 넘는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용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고요.
예.
또 상당수가 편의성을 포기하더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답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저부터도 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좀 덜 사용하고 재활용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근데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 자체가 친환경 제품 만들고 선전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예.
분리수거 뭐 날 정해놓고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나라 이제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보면 분리수거란 개념이 따로
맞아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생각보다 이런 거 있어서 많이 사용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이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 이렇게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런 가운데 한국의 네. 대표 유통업체이자 대형마트이죠. 이마트는 에코 리필 스테이션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네.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다시 채워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 이 에코 리필 스테이션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협업해가지고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선보인 세제, 그러니까 세탁할 때 쓰는 세제와 네. 그리고 섬유유연제 리필 자판기를 말합니다.
네.
보통은 그 세탁세제나 섬유유연제를 필요할 때마다 한 톡씩,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이나 비닐 용기에 들어있는 걸 구입하기 마련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전용 리필 용기만 있으면은 네. 이 자판기를 통해서 친환경 세제나 섬유유연제를 용기는 말고요. 내용물만 충전하는 방식으로 네.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마트에 따르면 현재 에코 리필 스테이션 이용 고객은 월 평균 1,000명에 상회할 정도라고 합니다.
환경적으로 좀 아주 좋은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이마트뿐만 아니라 좀 다른 기업들의 사례도 있나요?
네, 또 다른 대형 마트 중 하나인 롯데마트는
예.
올 상반기에 마트에서 판매하는 생수 전 품목을 무라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예, 생수통에 네. 붙어있는 라벨을 원래 다 떼서 네. 페트병과 따로 분리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좀 번거로운 일이라 잘
맞아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분리수거하는데 라벨까지 네. 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또 이제 라벨 자체가 결국은 폐기물이 되는
쓰레기가
거죠.
쓰레기가 되죠. 네. 네.
그래서 라벨이 아예 없는 생수통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롯데마트에 따르면은 그 전 품목을 무라벨로 바꾸면 연간 21,800kg의 폐기물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효과가 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매자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 같은 게 얽혀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친환경에 앞장서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네.
겁니다. 이미 롯데칠성 음료가 지난해 출시한 아이시스 ECO라는 생수 제품이 무라벨이었는데요.
네.
이 제품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1,010만 개가 팔렸어요.
네.
라벨 한 장당 무게는 1.5리터와 2리터는 0.8g,
네.
500ml는 0.3g으로 라벨이 없는 생수통으로 인해서 총 6.8톤의 포장지 폐기물을 줄였다고 합니다.
네.
단순 계산하면 절감된 라벨을 가로로 붙여서 이으면요. 총 3,020km로 이는 직선 거리로 약 325km인 서울 부산 사이를 약 9번 그리고 왕복 4번을 이동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네, 친환경 기업이나 이렇게 남다르게 고객을 생각하는 진심이 전해지는 기업들의 제품에 아무래도 좀 손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라벨 떼느라고 매번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없는 생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걸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산업의 친환경 상품 생산 현황도 좀 살펴볼까요?
예, 대표적으로 화장품 업계도 네. 플라스틱과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오래전부터 이런 네. 관련 운동이 계속 해왔었는데요.
네.
본격화하는 셈이죠. 한국의 유명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 코리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은 최근에 예.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100% 제거하고요. 석유기관 플라스틱 사용을 30% 네. 감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필 활성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제의 경우처럼 화장품 용기는 판매하지 않고 내용물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더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판매한 용기의 자체 회수 등 4대 중점 목표를 제시하고요.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포장지를 단일 소재로 만들거나 소재를 단순화하고 투명하게 또는 흰색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재생 원료나 바이오 원료를 쓰고요. 용기의 중량을 줄이는 식으로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은 축소할 계획입니다.
네,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거의 매일 쓰는데요. 이거 다 사용하고 나면 사실 재활용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끝까지 잘 되나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어떤 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이것도 좀 재활용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바뀌어간다고 하니까 여성으로서도 좀 뭐 뿌듯하기도 하고
예.
좋네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기업들도 원가 절감이 되잖아요.
예.
또 소비자들도 약간 더 저렴하게 제품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서로에게 좀 이제 좋은
네.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기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네.
변화의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이별도 이제 성큼 다가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각국의 환경 규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네. 미래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GM은 2035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엔진 자동차의 생산 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2035년 이후에는 전기차만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GM은 향후 5년간 전기차 연구 개발을 위해 약 2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전기차들이 도로 위에 다니게 되는 세상이 좀 빨리 올지 모르겠네요. 뭐 사실 아직까지 전 디젤 차를 타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런 친환경 흐름에 발맞추려면 전기차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다른 회사도 같은 흐름에 발맞추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죠. 네.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 회사인 독일의 다임러도 2022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요. 벤츠의 각 기종의 전기나 네.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밝혔고 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각 기종의 전기차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 새로운 모델을 내면은 네. 그게 이제 뭐 디젤 종류가 있고 가솔린 종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그 네. 해당 생산 라인에. 이제 미국의 포드 자동차는 2022년까지 115억 달러 이상을 전기차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저도 제네시스 현대차에서 나온 차를 너무 사고 싶은데 전기차 예. 버전 나오면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예.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서로 또 윈윈의 네. 친환경 생각하고 서로 차 바꾸면서 자주만 놀라고요.
네, 자 이렇게 뭐 친환경 전기차가 훌쩍 우리 생활 속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각 국가의 정책 기조와도 좀 맞닿아 있나요?
맞습니다. 뭐 네. 그만큼 국가 차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인식이 또 강해지고요. 예. 기업들도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데 있어서 국가로부터 제약을 받는 것보다는 친환경 흐름을 타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경제적으로 더 나은 방향성이라는 걸 잘 알게 되는 거죠.
네.
무엇보다 너무도 그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지금 인류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친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그쵸.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실제로 세계의 굴뚝이다, 미세먼지의 원흉이다, 세계 사막화의 원흉이다 이런 오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네. 그 제조업들 네. 많잖아요. 근데 예. 이제 중국도 2035년까지 일반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네.
일본도 2030년대까지 이제 중반까지 휘발유 차를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 정부까지도 기존 계획보다 5년 앞선 2030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판매 금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한 100년 뒤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박물관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도 당연히 같은 흐름인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전반적으로 네. 그 어떤 특정 산업을 막론하고 네. 전반적으로 친환경을 생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자동차도 역시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한국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해 10월에 그 2035년에서 2040년께 네. 그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어요.
예.
사실 이게 말이 제 좋아서 제안이지만 이제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보니까
네.
알아서 이제 이때까지 내연기관차 만들지 마라 이렇게 사실상 명령한 셈인
네.
거죠. 한국의 대표 완성차 업체인 이제 현대자동차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전기차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물론 지금도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도 그 시장 점유율을 더 늘려나가겠다 이런
예,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또 현대자동차는 2040년부터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순수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만 판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도 어찌 보면 자연의 재앙이고 또 환경오염이 기후변화도 많이 가져오고 그걸 어느 때보다 또 우리가 체감했던 2020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흐름을 타고 전 세계 친환경 산업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이 친환경 흐름에 편승해서 지구를 좀 지키고 다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2003년에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던 한국의 솔로 여가수 차연 씨, 혹시 노래 들려드렸었나요? 항상 웃는 얼굴이 상징이기도 한 분입니다. 워낙 잘 웃고 성격이 좋다고 하네요. 이분을 만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람들도 그래서 많습니다. 채연 씨의 히트곡입니다. 둘이서 들어보시죠. Funky mix. Start sequence. Let's go.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 피플은요. 매주 월요일에 이정철 기자와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정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보나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에 기억하면 좋을 클래식 음악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네.
고전 음악인 클래식 음악계에는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 음악의 어머니인 핸델, 그리고 음악의 신동, 즉 천재로 불리는 모차르트 등 셀 수도 없이 뛰어난 음악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이맘때면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는 모차르트의 생일을 기념하는데요. 지난 1월 27일이 모차르트의 2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모차르트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살아계셨으면 265살이시네요.
네네.
자, 근데 이분 사실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북한 주민들도 잘 알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모차르트는 바흐, 베토벤 등과 함께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적 업적을 이룩한 작곡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1756년에 그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클래식 음악에 대해 관심이 없어도 모차르트의 이름은 알고 있다. 또 설령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의 음악은 들어봤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네.
특히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목할 만한 음악을 남겼기 때문에 음악 역사상 가장 재능이 뛰어났던 천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 우리가 막 게시판이라도 있으면
네.
알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런 거 의견 네, 좀 받아볼 텐데
네.
아쉽네요. 자, 이런 모차르트 어느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었나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모차르트는
예.
3살 때 벌써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하고요. 5살 때는 작곡을 시작했고요. 또 8살 때에는 교향곡을 작곡하는 천재성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네,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아직 어린 소년인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에 대한 소문이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고요. 덕분에 모차르트는 유럽 여러 도시에서 연주하며 성장합니다.
네.
그의 천재성은 그가 작곡한 악보에는 수정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네.
베토벤이나 쇼팽 등등 다른 작곡가들의 경우에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이 발견되기도 했지만요. 모차르트는 한 번만 쓰기만 하면 수정도 없이 무조건 엄청난 하나의 곡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차르트가 작곡한 유명한 곡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모차르트는 35년의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현존하는 작품 수만 626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곡들이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악 세레나데 G장조,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투 무지크,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11번, 사막장 터키 행진곡, 또 작은별 변주곡 등이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음악은 영화, 오케스트라, 오페라 등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작은별 변주곡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네.
작은별 변주곡이 그 모차드트의 곡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취재를 통해서 알게 네. 됐습니다.
아, 뭔가 네 여러분은 지금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런 네. 클래식 아, 방송으로
그걸
된 것 같네요.
네,
네. 여러분들도 잠시나마 좀 편안함을 느끼셨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편안한 음악을 만드는 게 모차르트 음악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모차르트 작품들 중에는요 오페라 곡도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모차르트는 평생에 걸쳐 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오페라는 노래와 연주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보여주는 공연인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모차르트는 평민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오페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궁중악단에 소속돼서 귀족 등 상류층을 위한 음악을 만들었다면
네.
나중에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요. 돈 조반니와 피가로의 결혼 등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네, 모두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유명한 오페라인데요. 자, 근데 얼마 전에요. 이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 중에서 250년 만에 새로운 곡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곡을 세계적인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초연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모차르트가 1773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미공개 곡이 한국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연주로 세상에 나왔는데요.
네.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막내 아들 프란츠에게 남겨졌다가 실수로 유출돼서 1800년대까지 한 미술상인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후 미술상이 사망하자 경매에 몇 번 올랐었는데 2018년에 모차르트 협회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진위 감정을 거쳐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최종 확인됐고요. 거의 250년 가까이 숨겨져 있었던 곡입니다. 이 곡을 조성진 피아노 연주자가 지난 27일 오후 6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리는 모차르트 주간 행사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 연주했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곡은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음악가들이 연주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 몇백 년 만에 발견된 새로운 곡으로 한국인 피아노 연주자 조성진 씨가 처음으로 연주했다니까 아이고 저도 막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 소감도 좀 궁금한데요.
조성진 씨도 감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지난 30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살면서 모차르트의 곡을 초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네.
그는 처음 연락받았을 때 굉장히 놀랐고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곡이 94초밖에 안 되지만 조성진 씨는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6일 정도의 짧은 준비 시간에 매일 5시간씩 연습만 했다고 합니다. 2분도 안 되는 곡을 매일 5시간 동안 연습했던 거죠. 조성진 씨의 연주도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이게 모차르트 최초로 공개된 그 곡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걸 또 한국인 연주자 조성진 씨 연주로 들으니까 감동이 두 배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클래식 음악계의 전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은 잠에 관련된 표현 배워봅니다. 자다가 금방금방 잘 깨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너무 깊이 잘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잘 깨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나는 잠귀가 밝아, 나는 잘 깨. 이 말을 영어로는요. I am a light sleeper. I'm a light sleeper 라고 합니다. 여기서 sleeper는 그 실내에서 신고 다니는 슬리퍼 아니고요. 잠을 자는 사람, 잠든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light, L-I-G-H-T는요. 가벼운을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a light sleeper 하면 잠을 얕게 자는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반면 잠을 깊이 자는 사람은요. heavy, 무거운을 뜻하는 heavy를 써서 a heavy sleeper라고 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은 heavy sleeper인가요? 아니면 light sleeper인가요? 자, 저는 잠귀가 밝습니다. I'm a light sleeper.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세요. So,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2월 2일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북과 함경 북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28도, 해산 영하 25도, 강계 영하 22도, 신의주 영하 16도, 평양 영하 13도, 사리원 청진 영하 12도, 개성 함흥 영하 11도, 해주 원산 영하 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영하 19도, 해산 영하 12도, 강계 영하 11도, 평양 영하 6도, 신의주 사리원 영하 5도, 청진 영하 4도, 개성 해주 영하 3도, 함흥 원산 영하 2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2에서 4m로 일겠고 오후에는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3% 하락한 52.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7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5% 상승한 1850.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2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3.82% 상승한 26.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4.48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는 취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취업 대신 시집을 선택한다는 뜻의 신조어로 여성이 조건 좋은 남성과 만나서 취업하듯이 결혼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사실 이 말은 여성들을 좀 얕잡아 보는 식으로 사용돼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여자들은 취직만 잘하면 되지 뭐하러 공부해 라든지 취업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참 힘든 세상에서 아이고 너는 시집 잘 가서 좋겠다. 일도 안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편안하게 놀고 먹으니까 말이지. 역시 취집 잘하는 게 최고인가 봐. 뭐 이런 식의 비아냥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저도 결혼을 하고도 늘 바쁘게 일을 하는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처럼 결혼을 하고도 직장을 가지고 남성들보다 더 바쁘고 힘들게 직장일과 집안일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도 아마 취집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여성들도 결혼생활과 직장생활 함께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취업도 결혼도 그리고 여성이 결혼해서 직장생활하는 것도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자, 2월의 첫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아, 이 노래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잔나비가 2020년에 발표한 노래 가을밤에 든 생각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만나요.